제9장 판정의 신뢰 5번째 형제의 간증. 나는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빛비침을 얻고 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걷는 중에 나는 자주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나는 영적인 서적을 읽기를 좋아하지만 생각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네 형제님과 많은 교통을 가질 때 그의 말에 생명이 있고 생명 공급이 있어서 나는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네 형제님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이상소 형제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의 사역이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후에 다시 네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신학교에 들어가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말고 먼저 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후에 주를 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후에 또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역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전파할 자격이 없고 은사도 없고 몸도 좋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나에게는 소극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또 한 면에서는 자신이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보존될 수 없고 영 안에서도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네 형제님의 논평.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이 깨끗하게 해방되어 나와야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은 내면적으로 강한가 강하지 않은가에 있지 않고 영이 순결한가에 있습니다. 그 후에 능력의 문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산출됩니다. 만일 먼저 능력을 얻고서 후에 깨끗하게 되려 한다면 길은 틀린 것입니다. 영이 깨끗해 되려면 먼저 영 안에 혼합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영이 깨끗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옛사람과의 혼합입니다. 옛사람이 파쇄되기만 한다면 영 안에서 순결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옛사람의 의견, 주장, 느낌 등이 우리의 영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오직 하나이지만 영이 옛사람에 의해 혼합되었고 다시 옛사람에게서 분리되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경 중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나 몸의 각 부분의 느낌은 여러 가지입니다. 만일 열이 많이 나는 환자에게 느낌을 묻는다면 뜨겁다고 말할 것입니다. 의사의 측면에서 볼 때 그가 생리적으로 뜨겁다고 느끼는 것은 그의 중추신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느낌의 신경 중추가 여러 종류라면 그것은 복잡할 것입니다. 의사는 활로를 만져야 증세에 따라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속이 단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식의 느낌을 없앱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강하고 감정은 어지럽고 의지가 강인합니다. 만일 그가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맴돈다면 그의 영은 민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여 사람을 훈련하심으로 사람의 그 발전된 부분을 다 깨뜨려서 사람의 혼의 생명을 다루시며 사람들이 손을 사용하듯이 자유롭게 영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인도 사람은 고행의 방법으로 사람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손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도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 어떠한 개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개성이 있다면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갓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는 단순한 영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이 비록 강하지 않아도 섞인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 균형 있게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하지만 속사람은 전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한 것이 첫 번째 조건이지만 속사람과 겉사람도 마땅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인해 끌려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는 기관이므로 깨끗이 청소해야 하고 합당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바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바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아주 좋은 메시지를 들었어도 집에 돌아간 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후에도 변함없이 이전과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들어가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모든 부활의 능력을 얻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보는 것은 몸에 썩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후에 자연히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굉장한 것이며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무엇이 부활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생명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부활은 우리로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참여는 특별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의 십자가는 다른 곳과 다릅니다. 여기서는 부활의 십자가이며 다른 곳에서는 십자가 후의 부활입니다. 바꿔 말해서 빌립보서 3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난 후에 그와 함께 고난받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압니다. 여기 부활과 다른 곳의 부활은 순서에 있어서 약간 뒤바뀌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죽음이 부활 전에 있지만 이곳에서의 죽음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죽음은 역사에 있어서 사실이며 빌립보서 3장의 죽음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생명 안에 부활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을 수가 없는 것은 부활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은 영적인 것이며 그분의 몸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생활을 삶으로 부활을 나타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생활도 마땅히 십자가의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부어진 술이어야 하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떼어진 떡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십자가는 부활 이후에 옵니다. 만일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형제가 당신 앞에 있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권위를 무시하고 돌진하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 위에 권위가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권위를 안배하시도록 기다리고 순복해야 합니다. 당신으로 그곳에서 잘 전진할 수 있고 항상 있는 열매가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당신이 있는 지방에 좋은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